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무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지식에 따른 인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면서 주님께서 장차 유대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를 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신분도 급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희망에 예수의 제자들은 여전히 부풀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같은 제자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알고 계셨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장소로부터 그토록 신속하게 그들을 배에 태워 떠나보내시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차고 넘치던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계속 두었다가는 그들의 마음이 권력에 대한 그릇된 야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이 너무나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속히 떠나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목적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때가 되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게 될 주님이 고난받으실 일과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실 일들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과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당황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겨서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감히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매우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에 속한 일들만을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궁극의 목적과 영적인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주님은 힘주어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형통과 안녕과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육에 속한 가치들에 대해서 늘 집착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더 강조하시면서 자세하게 교훈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사람들을 또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부르신 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칼빈은 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정의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이 진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정의하는 핵심적 가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뒤따름에 있어서 반드시 각오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무게 있는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이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영혼에 깊숙이 새겨져 있어야 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구원에 이르는 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하다, 에파르네오마이의 의미는 무엇 무엇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공언하다, 무엇 무엇을 부정하다, 무엇 무엇을 거부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로 예수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와 나는 상종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그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를 쫓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고려하거나 연관지어 생각하거나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야 하고 철저하게 부정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내 자신과 내 자신을 위하는 모든 것들과 결별을 의미하는 것임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일을 일체 생각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내 자신의 일을 일체 생각하지 않는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의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되 그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가장 우선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걸어가야 될 진정한 길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수일까요? 다수일 수 있을까요? 단언하건대 오늘도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자기 부인의 목적을 지향하지 않고 그 반대로 철저하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악착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지금 매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것, 내 자존심, 내 자신을 향한 사랑, 이기심, 자기 혈기와 욕심과 야망과 게으름과 쾌락을 추구하려는 모든 마음들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에게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사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자기 부인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한 소중한 방편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일 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에서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까지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두 다 해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이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의 몸에서 배출되는 우리가 가장 더럽게 여기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똥 오줌처럼 여긴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나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가치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진리가 하나씩 둘씩 깨달아지게 되면서부터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조차도 결별하고 뒤돌려 세우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골프에 미쳐있던 사람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끊어버리게 되고 많은 세상의 친구를 가졌던 사람의 그 인간관계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버리고 술과 담배가 없이는 낙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것에 의존했던 마음들이 모두 다 사라짐으로 수십 년 동안 끊지 못했던 이런 습관들마저 다 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가치를 마침내 발견하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빛이 내 안에 확 들어오게 되므로 어두움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더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모두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끔찍하리만큼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날마다 지워버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너무나 내 자신을 악착같이 사랑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겨운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너무 힘겹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는 없고 그저 먼발치에서 힘없이 겨우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종교적인 관성만을 겨우 유지할 따름인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야망과 욕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지식의 고상함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하나 둘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들과 우리는 결별하게 됩니다. 그토록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하던 사람이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오직 자기의 행복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점점 진리에 매료되고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에 대한 목표를 따라 정신없이 물질적인 가치를 쫓던 마음을 하나 둘 내려놓게 되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비물질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한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신자에게서 확인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애석하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갈등의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자신과 매일 결별하고 있느냐? 너희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과 상종하지 않고자 마음을 먹고 뜻을 세우고 나를 쫓고 있는 것이냐?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인해 볼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것을 철저하게 움켜쥐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제자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무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의도식하면서 그럼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염세주의자나 운명론자가 되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되 그 목적과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그 무엇도 이 가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돌아갈 본향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삶을 모두 포기해야 된다는 뜻인 것이죠. 자기 부인은 진리 안에서 더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예수님이 뭐에 비유하셨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비유하시지 않았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구원과 영생의 가치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죠?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이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더 탁월한 가치들을 매일매일 발견해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서 성령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필연적인 일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치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심과 결의가 굳어진 채로 주님의 뒤를 따르고 계십니까? 왜 아직 머뭇거리고 계시나요? 이도 저도 아닌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왜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자기 부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사람, 자기와 결별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다혈질적이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고 여전히 물질을 탐하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기 야망과 무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일 따름입니다. 주님을 뒤따르고 있는 제자라는 이름과는 세상을 등진 성도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이 절망을 소스라치듯 느낀 자라야 그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신과 결별하고 단절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도록 미워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는 일과 계속 상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는 한 오직 예수 안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는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인간은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허무하며 미천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의 바다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영원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더 뚜렷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겸손해지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그런 자신의 영혼을 오늘도 진정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신가요? 여전히 자신이 부인되기는커녕 철저하게 자기를 움켜쥐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어떤 거친 언어와 행동과 표정으로 그렇게 드러나는지를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부디 내 자신을 깨뜨려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과업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오직 믿음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시험을 핍박과 불이익을 갈등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던가요? 죄책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여러 말씀을 통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험난한 크고 작은 고난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해체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궁극의 위로도 없고 영원한 소망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고백도 만들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대가가 때로 너무 지치고 힘겨운 것이기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죄와 멀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털처럼 가벼워짐으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내 삶에 그 어떤 고난도 시험도 핍박도 불이익을 당함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올바른 믿음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없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어떤 불편함이 내게 없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장을 다니는 일 때문에 나는 전혀 거리끼는 게 없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을 세워서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데도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서, 회사에서, 학교나 인간관계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참된 신앙의 길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치고 쫓아가야 하는 길,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유명해지는 길은 믿음의 길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 길은 세상에도 널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 때문에 나 또한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으로 내가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 증거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했는데 너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나를 위해 어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왔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의 삶의 궤적으로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바울의 영적인 아우라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를 고난 속에서 빚어가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쫓을 것이니라 아콜루데이토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기차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쫓아가는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위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쫓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참된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만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기준이다. 주님이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된 성도들의 감출 수 없는 표지라면 이 두 가지를 가능케 할 능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하게 하시겠습니까? 뭘 통해서? 그것은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까지 가면 태엽이 다 돼버립니다. 태엽을 끝까지 감아가지고 잘 움직이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태엽이 다 풀어지고 말면 그 인형이 멈추어 서버린단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뭔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다짐을 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 되면 태엽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삶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감만 더 깊어지는 것이죠. 아, 안 되는구나.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은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을 파묻는 일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로 또 태엽이 풀어질 대로 풀어져서 주일날 교회에 오면 또 태엽을 감아서 또 며칠 지나면 또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은혜를 사랑하고 부지런히 신앙의 모체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닫고 기도에 힘쓰고 성찬을 잘 준비해서 참여하는 것은 구원의 모든 여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다수란 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내가 여겼던가를 돌아보십시오. 설교를 듣는 일, 성경을 깊이 있게 매일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성찬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을 멀리하고 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는 일에 오늘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날들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얼마나 진지했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총체적으로 은혜 앞에서 반응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성도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화답하면서 그 모든 진리의 깨달음 앞에서 믿음과 삶으로 반응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는 삶의 열매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진리가 말씀하는 바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모습으로 그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치열함으로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구태의연한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뜨뜻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믿음은 믿음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의 그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감당하기 원치 않으셨던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으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듯한 그 기도 속에서 보듯이 결국 주님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감당하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보이신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은 깊고 열렬하고 지치지 않는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교만함과 강박함과 완고한 고집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이 자신을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을 다른 것에 두지 마시고 주님 닮는 것에만, 주님을 사모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추악한 죄성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분쇄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뿐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부디 너희 자신을 버리고 앞으로 너희에게 있을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리고 나를 쫓기 위해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될 제자도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이 제자도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도와 무관한 믿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지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를 믿으면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이구나. 내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로구나. 호텔에서 최고급 요리를 먹게 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면서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면서 무병장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 제자도라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 참 믿음의 길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너의 존재의 이유는 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이런 진리를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더 일찍 깨달았다면 아마 저의 삶이 지금보다 더 많이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내가 더 어렸을 때 이 분명한 복음을 누군가가 내 뇌리 속에 박아 넣었더라면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신앙을 이 진리에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힘쓰고 있는 것인지, 예수를 구주로 믿음에서 오늘도 내가 지불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나는 기꺼이 그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넓고 편안한 길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신앙의 길은 정확히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수시로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구원과 영생의 중요한 문제를 우리의 목숨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 35절에서 37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구절 속에 한글 성경에 보면 목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네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네 생명을 거는 일이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나의 인격 수련과 정신적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저 마음 수련원이나 갔어요. 마음 수련원. 사람들에게 인정과 관심을 받고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안하게 종교적 취미의 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임을 유구한 교회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에 유럽은 구교와 신교가 그 사이에 불꽃 튀는 전쟁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구교와 신교 사이에 신앙의 고백의 문제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단두대에서 화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던져야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지구 어느 편가에서 어느 편의 선가는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이 땅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영원한 생명에서 그는 영원히 제외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셨지만 이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행위는 자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그릇된 사상과 고집과 자존심과 자기 혈기와 같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오늘도 자기를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는 발버둥 치고 있는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그는 이미 죽음을 영적인 사망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일, 신앙의 고백을 지키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게 되면 고난을 불사하고 나아가서 그 목숨까지라도 버리게 되는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진 자라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간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즉 자기 자신을 곧게 지키는 삶을 살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지워버리는 삶을 살아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신앙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왕궁을 지키는 수병이 화산재가 덮쳐와도 꼿꼿이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숫둥이가 된 채로 발견된 베수비우스의 한 화석의 이름이 왜 충성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주일에 겨우 교회에 나오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정도의 그 믿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동네 운동장을 달리는 정도의 훈련과 올림픽에 출전해야 되는 목표를 가진 스프린터의 훈련은 그 강도에 있어서, 그 정신력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집 근처에 운동장을 뛰는데 무슨 뭐 투철한 정신력과 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건 그냥 대충 뛰면 되는 것이. 그런 올림픽의 금메달이 목적이다. 이러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함에 그 목표값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실까요? 동네 운동장이나 뛰어다니는 정도로 우리를 훈련하실까요? 우리를 무섭도록 훈련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그냥 우리 인생이 잠시 다른 곳에 여행을 온 것처럼 이렇게 여유롭게 두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때로 가혹하게 몰아붙이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삶을 우리는 지금 신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그 정도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예비된 자들인지, 선택받은 자들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탈락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면, 극복해내지 못하면 영원히 아웃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은혜를 갈망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자유를 억압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바뀐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유와 번영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배불렀고 여유로웠으며 방만해졌습니다. 과연 순교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긴 할까요? 그래서 주님은 한국 교회를 다시 흔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감을 고조시키시고 이래도 너희가 나를 찾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자유와 풍요를 누렸어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믿지 않으므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한 결과 우리가 영벌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으로 만약 끝이 나게 된다면 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주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치, 영원의 가치가 이렇듯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이것을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를 믿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극히 적은 가치에 불과합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바로 여러분이 환난 날 여러분이 매달리게 될 동아줄의 굵기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렇게만 믿으면 모든 것이 불타게 될 날 여러분을 지탱해 줄 정도의 믿음이 그 동아줄의 굵기가 그 정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여기십니까? 툭 하고 끊어지지 않을 만큼 지금 내 믿음의 동아줄은 굵고 견고하다고 믿으십니까? 온 천안을 얻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 온 천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영벌의 지옥에서 천국의 한 자리로 옮겨놓을 수 있을까요? 온 천하를 가지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을 왜 그대는 오늘도 간절히 찾고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아직 세상과 짝하면서 적당히 신앙을 마치 보험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떠나십시오. 속히 그 질이 멸렬한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친구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모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이 떠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부디 이 복음이 말씀하는 진리의 의미를 여러분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의 모든 지정의가 이 진리를 깨닫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여러분, 신앙은 고상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고 열렬하고 간절함으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으로 진리가 말씀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온 천안을 얻었어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의 최후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구더기도 타지 않는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농담처럼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경고는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3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 세상을 정의하시는 표현을 보십시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음란, 모이칼리디. 이 단어는 남편이 있는 부인의 성적 부정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배도를,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죄 많은 하마르톨로. 죄 많은 이 말은 심히 타락하고 무절제한 극악한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악을 뜻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항상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재림이 임박하면 이 모든 것은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비웃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인간을 추앙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 인간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항상 인간을 제일 즐겁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결국 망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데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뭐예요? 음란이란 말이에요. 음란.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쾌락을 숭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 자신을 즐겁게 하는 쾌락의 향락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인간들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많은 죄를, 더 극악한 타락과 성적인 부패의 양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자정 능력 같은 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죄성들을 더 밖으로 끄집어낼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른 채로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고집하면서 세상을 더 더럽혀 갈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멸시하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떠나서 방종을 넘어 극악무도한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나아가는 그 방향의 끝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과 세상을 스스로 발전시키고 진보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지함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서 세상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무지와 죄악 속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업무를 시작할 때 강의실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 틈에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인들을 욕하고 온갖 세속적인 말들을 하면서 음담패소를 주고받을 때 그 자리에서 조용히 침묵하거나 혹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성도는 자신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같은 구별됨을 용기 있고 성실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가치가 지켜져야 될 순간에 침묵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을 감추는 것을 주님은 매우 중대한 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매우 두려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의 적극적인 의미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때때로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감추면서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모든 부정한 정신과 사상을 인정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짝하는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아직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서 불신자들과 있을 때는 불신자들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세상 앞에서 그렇게 비굴해지고 작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대의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수치스러운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감추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수치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회사의 대표를 막 욕하고 음란한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직장 동료에 대해서 뒷담화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자니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회사에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무능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주일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창피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고백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불이익과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주 155년경에 로마의 황제 트라이아누스 그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또한 로마군에게 붙잡혀서 화형대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폴리갑에게 마지막으로 회유하기를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딱 한 번만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마디 하고 그러면 널 풀어줄 테니까 그 다음에 가서 예수 믿는 거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그럼 널 살려주겠다 라고 회유합니다. 그러니까 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겠다고 딱 한마디만 하면 너를 풀어줄 것이니까 그 다음에 가서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유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충분히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순간만 눈 한번 질끈 감고 안 믿겠다고 딱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폴리갑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86년 동안 나의 평생에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소? 그는 주저없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불꽃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도 배도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애를 바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될 믿음의 경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함으로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오늘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며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어기며 수시로 세상과 신앙 사이를 넘나드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나도 그들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대가 적당히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면 그대는 엄밀하게 말해서 거듭난 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더 우선순위이고 아직도 자기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신자도 불신자도 아닌 이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염려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구도자들이나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영혼 불변성을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늘 깨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지 않고 언제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경계시키면서 분연히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말씀들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교회 안에만 발을 들여놓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으며 그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그 믿음이 진리의 근거에서 자라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감으로 더욱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지독한 자기 사랑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불이익들을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로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 힘든 믿음의 길을 오직 주의 은혜로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예수 믿어서 좀 편안해 보자. 본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예수 믿는 일은 나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제자도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화목과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꿀 같은 잠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있어도 지혜와 명철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더 이쁘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아름답게 가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할까요?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식어지고 퇴색될 것입니다. 진실로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